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이 신형 반항공미사일을 지난달 30일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일 보도를 통해 국방과학원은 9월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의 종합적 전투 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 실용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에는 박정천 노동당 비서가 국방과학연구부문 간부들과 함께 참관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과의 통신연락선을 10월 초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또 지난달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이틀 만이라며 이달 들어서만 네 번째입니다. 북한은 9월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8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면서 화성 8형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도발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이중 기준이라고 반발하며 적대 정책 철회와 함께 이를 대화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한의 발사 실험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불안전성과 안보 불안을 높이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30일 미국 연방정부 임시 폐쇄, 이른바 셧다운 방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방정부기관들의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 지출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연방정부는 오는 12월 3일까지 정상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시한인 30일을 넘기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뤄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에 앞서 상하원은 표결을 통해 임시지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표결에서는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하원은 찬성 254표 대 반대 175표, 상원에서는 찬성 65표 대 반대 35표로 통과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법안에 서명한 직후 여전히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면서도 법안 통과는 초당적 공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정부가 계속 가동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장기적 예산안을 의결할 시간을 제공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셧다운 사태는 피했지만 미 의회에서는 여전히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법안과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인프라 및 사회복지 예산안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어제 당초 이날 하원이 진행할 예정이었던 인프라 예산 법안 표결을 연기하고 오늘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표결 연기는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 단독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과의 면담, 바이든 대통령과의 협의 이후에 결정됐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민주당 내부에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별도 사회복지안과 관련한 합의가 나올 때까지 논의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상원을 통과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법안은 철도와 항만, 공항, 다리 등의 사회기반 시설 확충이 핵심이며 3조 5천억 달러 법안, 교육, 의료, 기후변화 대응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은 3조 5천억 달러 안에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은 이 예산안 규모가 지나치게 방대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여성의 낙태를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한 데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최근 중국 당국이 포괄적인 여성의 권리 확대를 골자로 한 10개년 정책을 발표하면서 양성평등 촉진을 목표로 낙태 제한 정책을 강화를 내세운 데 대해 중국 여성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낙태 제한 정책이 시행될지, 어떤 여성이 기준에 충족될지에 대한 세부 내용이 생략된 가운데 CNN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사실상 고령화를 겪고 있는 중국 당국의 출산 장려 의도가 반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을 중국 국무원이 직접 발표한 건 앞으로 모든 지역 단위 공산당원들에게 중앙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박궁정입니다.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통신연락선 보건의사를 밝힌 이튿날 또다시 신형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불안정성과 불안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 대해 북한이 현재 미국과 핵 문제를 두고 협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내일 대체로 구름 많고 새벽에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에서 16도, 낮 최고 13에서 26도, 바다의 물결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통신연락선 보건의사를 밝힌 이튿날 또다시 신형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중기준과 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일 국방과학원은 9월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 즉 지대공 미사일의 종합적 전투 성능과 함께 발사대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 실용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달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이틀 만입니다. 시험 발사는 박정천 당 비서가 국방과학연구부문 간부들과 함께 참관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방과학원은 쌍타 조종 기술과 이중 임펄스 비행 발동기, 즉 펄스 모터를 비롯한 중요 새 기술 도입으로 미사일 조종 체계의 소공성과 유도 정확도, 공중 목표 소멸 거리를 대폭 늘린 신형 반항공 미사일의 놀라운 전투적 성능이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한 쌍타 조종 기술은 미사일 탄두부와 중간 부분에 각각 가변 날개를 달아 안정성과 기동성을 증대시키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또 이중 펄스 모터는 고체 연료 추력을 상승시키는 부품으로 보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부스를 통해서 이제 속도를 좀 높여서 표적하는 비행체에 좀 더 빨리 다다를 수 있다. 그리고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는 일단 부스터가 분리가 되면서 미사일로 해서 날아가게 되는데 기존의 미사일과 달리 좀 날개가 좀 쌍열로 위아래에 좀 있다 보니까 회피 기동을 하는 전투기라도 좀 추적해서 좀 더 여기 성능을 좀 더 높였다고 보여집니다.
북한 매체가 보도한 사진에 따르면 이번에 시험 발사된 미사일은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신형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이동식 발사대 차량도 열병식 때 등장한 것과 동일합니다. 전문가들은 전투기와 폭격기 요격을 위한 S-400급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의 상당수가 옛 소련에서 들여온 노후화된 기종이기 때문에 한국 측에 잇단 첨단 무기 도입을 의식해 방공망 강화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S-400 미사일은 러시아판 사드라고 불리는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까지 요격이 가능하고 특히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탐지와 요격 능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도입한 F-35 전투기와 미국의 B-2 폭격기 등을 겨냥한 무기체계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탄도미사일로 분류되지 않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되진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포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추가 분석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11일에서 12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쏜 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4일에서 25일 잇따라 담화를 내고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인 28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29일엔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언급하더니 하루 만에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겁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북한 최고 지도부가 잇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내건 이중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일 국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이중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일방적 주장으로 미국과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나 한국은 누누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이제는 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앞서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국 외교협회 초청 대담에서도 북한이 2017년 11월 이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을 유예하고 있다며 유인책으로서 제재를 완화할 방법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날 경북 포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행동을 도발로 규정하지 말라는 북한 측의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가 기회요인인 줄 알았는데 잘못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강력한 억제와 함께 북한과의 유연한 대화를 강조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한국 정부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 측에서도 파악을 하고 북한 문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은 거로 봐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이중기준 철회를 내세워 국방과학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다양한 무기체계를 공개적으로 시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이런 과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반응을 테스트하면서 남북관계 주도권을 쥐려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통신 연락선을 이달 초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중 기준과 함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에 연락선 복원이 이루어지더라도 남북 당국 간 대화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명확하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적대시 정책과 이중적인 태도를 버려라라는 거. 그래야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김정은이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권위 있는 북한의 최종 정책이라고 보면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중적인 잣대는 뭐 한국 정부가 침묵하면 그것이 뭐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 있겠지만 적대시 정책은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락선 복원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일단 남북 간 대화엔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까지 명시적으로 통일연락선 복원은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는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이 확보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실무협상까지는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비핵화 행동과 대북제재 해제고 그걸 위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북한은 1일 현재 한국 측의 연락선 통화 시도에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불안정성과 불안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북부 사령관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로부터 미 본토는 안전한 상태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를 방문한 블링컨 장관은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이 같은 반복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불안정성과 불안을 더 크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이번 미사일을 극초음속이라고 밝힌 북한의 주장에 북한이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어떤 발사 기술을 이용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북한의 발사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있다고 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 국제사회가 매우 심각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반복된 위반을 목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 일본 측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그들과 앞으로 나가는 길에 있어 매우 적극적인 대화에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남북 대화와 협력 등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물론 원칙적으로 그것을 지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국 정부가 찾아보도록 하고 있다며 만약 현존하는 위험을 적절하게 줄일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다면 아마도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렌 베너크 미 북부 사령관은 북한이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미 본토는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 understand the intelligence community still making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claim to have tested a hypersonic.
베너크 사령관은 30일 화상으로 열린 국방부 브리핑에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방어 역량을 묻는 질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험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정보기관들이 여전히 분석 중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현 시점 우리는 그런 역량이 있는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실험했다고 주장하는 극초음속 역량으로부터 미국 본토는 안전하고 안심된다는 게 내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가 극초음속인지 여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방어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우리는 발사의 구체적 상황을 분석하고 있고 그보다 앞서가진 않겠다며 해당 미사일이 극초음속인지 여부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이번 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고 동맹과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We're aware of the missile launch and we're consulting closely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While we've assessed that this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발사가 미국인이나 영토 혹은 동맹국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이번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불안정한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며 한국, 일본과의 동맹에 대한 우리의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 대해 북한이 현재 미국과 핵 문제를 두고 협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한국을 통해 보상을 얻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9일 시정연설을 통해 바이든 정부를 비난하고 나선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안을 분명히 거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3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의 셈법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명백한 것은 북한이 현재 미국과 관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not clear what his calculus is, but it's apparent that North Korea has no current intention to engage with the United States.
1990년대 북한과 제네바 핵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아인혼 전 특보는 김정은이 왜 이렇게 미국과 관여하는 것을 꺼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소위 미국의 적대 정책이라는 핑계를 계속 대며 관여를 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론 전 특보는 또 바이든 정부가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해온 적대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보좌진은 매우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협상 자세로 북한과 관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VOA에 북한은 명백히 미국과의 대화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case of Washington, the North Koreans are obviously in no rush to have a dialogue, especially since they know the United States wants.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을 북한은 알고 있고. 북한은 그 주제에 대해 대화하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소위 적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은 북한과 함께 핵무기는 물론 그 이외의 문제들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수년간 명백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the North Koreans have a rather consistent effort to say we want to discuss anything but nuclear war.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만 빼고 무엇이든 논의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힐 전 차관보는 평가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김 위원장의 연설에서 대미 전략에 변화가 있다는 징후는 없지만 전술적 이동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speech indicates a tactical shift from a focus on the United States, as we saw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to a focus on seeing what can come of inter-Korean.
트럼프 정부 때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집중한 반면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남북 대화에서 성과를 올리는 쪽으로 북한이 전술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이 미국보다는 한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결과라며 실질적인 보상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은 실질적인 보상이 아니라며 김정은은 어떤 형태로든 남북 간 경제협력 관계를 복구하길 원한다고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에도 북한이 여러 가능성을 탐색하기에 시간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제재 해제라는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북한 내부 상황이 매우 절박하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For Kim Jong-un, the single most important precondition to any kind of negotiations is lifting of sanctions. And I think that's what
맥스웰 연구원은 김정은에게 있어 모든 협상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제재 해제라며 이번 시정연설도 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한국이 제안한 종전선언, 인도주의 지원은 모두 김정은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길 바라고 종전선언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북한은 한국의 이런 관계 개선에 대한 간절함을 이용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압박해 소위 대북 적대 정책을 줄이도록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What they mean by hostility is precisely that. The existence of the US-South Korea treaty, the presence of US forces, the ability of the United States to station.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적대 정책을 철회하라고 말할 때는 미한 군사 동맹을 종료하고 주한 미군 한반도와 주변에 배치된 미군 자산을 철수하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북한의 목표이며 이번에 한국의 남북 대화에 대한 간절함을 기회로 삼으려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994년 북핵 1차 위기 당시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 대한 반응으로 대북 제재 체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계속 생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I continue to think that the sanctions regime ought to be re-examined because sanctions are not, as everybody says, it's a cliche and not an end in themselves. They're supposed to get us somewhere. And right now, they look like they may be an obstacle to talks.
갈루치 전 특사는 제재가 어떤 진전을 이뤄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듯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보상해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제재 중지 등 부분적 조치들을 점검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재검토는 바이든 정부가 이전 미국 정부들과 달리 새롭게 출발한다는 신호를 북한에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거듭 제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적대 정책 수법이 더욱 교활해졌다고 했는데요. 한국에는 통신연락선 복원 의지를 밝히면서 미국에는 직접 반감을 드러낸 겁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100여일 만인 지난 4월 말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하고 그 윤곽을 발표했습니다.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삼고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으로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한다는 원칙 아래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북한에 제의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많은 경로로 접촉했고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대화를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화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 급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이후 북한은 외무성 국장과 대변인 명의의 담화로 첫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5월 2일 담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외교와 엄격한 억제를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며 외교란 저들의 적대 행위를 가리우는 허울 좋은 간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외무성 대변인은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로 비판한 데 대해 미국이 떠들어대는 인권 문제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기 위한 정치적 모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들 담화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해석됐습니다. 다만 이에 앞선 3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보다는 형식적으로 격을 낮춰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앞서 최선희 제1부상은 3월 18일 담화에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북미 접촉이나 대화도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와 미한 연합 훈련 등을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약 5개월 만인 6월에야 처음으로 공식적인 대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6월 1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소식을 전하며 김 위원장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끝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 대응하며 조선만도 동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려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전문가와 언론 등은 김 위원장이 미국의 적대적 표현 없이 대화 준비를 언급한 점을 들어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와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김 위원장의 언급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직접적인 의사소통 가능성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한국을 방문한 성김 대북특별대표도 김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북한이 미국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hopefully Chairman Kim's reference to dialogue indicates that we will get a positive response soon.
하지만 북한은 연이어 고위급 담화를 통해 미국의 기대를 서둘러 일축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미국이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하는 것 같다며 잘못된 기대는 미국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며 대화를 거절했습니다. 다음 날엔 리성권 외무상이 담화를 내고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이런 반응에도 외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변하지 않았다며 미북 대화의 문을 여전히 열어놓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는 거듭된 미국의 제안에 호응하지 않으며 국내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주요 회의에서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 방역 관련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한국 정부와 함께 대북 인도주의 지원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7월 말 남북한 통신 연락선이 13개월 만에 전격 복원되면서 북한이 대외 관여 신호를 보내는 것인지 잠시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곧이어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문제 삼으며 통신선을 다시 차단하고 한국은 물론 미국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8월 1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면서 미국을 향해 미국 정부가 떠들어대는 전제 조건 없는 대화란 침략적 본심을 가리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9월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 수당미사일,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8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면서 화성 8형을 발사하며 다시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미국과 한국을 향해 각각 온도차가 있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7일 김성 유엔 주재대사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합동 군사 연습과 전략무기 투입 연구 중지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를 겨냥한 합동 군사 연습과 각종 전략무기 투입을 연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 첫 걸음을 떼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선 하루 동안 분위기가 다른 담화를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이태성 외무성 부상이 미국의 적대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시기상조라고 했다가 7시간 뒤에 김여정 부부장은 적대 정책과 불공평한 이중기준 철회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종전선언이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여정 부부장은 추가 담화를 내고 상호 존중이 유지되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에 정상회담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경색돼 있는 현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복원되고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10월 초 통신연락선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에 대해선 새 미 행정부의 출현 이후 지난 8개월간의 행적이 명백히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오히려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비난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합의가 도출될 경우 북한으로 돌아갈 준비에 필요한 자원을 갖춰야 한다고 국제원자력기구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진화하는 도전과제를 다룰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라 홀게이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는 30일 향후 북핵 합의가 도출될 때를 대비해 IAEA는 현장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각종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AEA must have the technical,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it needs.
홀게이트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 서면 보고를 통해 IAEA는 이란과 같은 중요한 지역을 포함해 글로벌 안전체계를 집행하고 모니터링 합의가 도출될 경우 북한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데 필요한 기술, 재정,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임명된다면 IAEA가 진화하는 도전 과제와 더 큰 요구를 다룰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 중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미국 대사는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의 UN 사무소 미국 대사도 겸하는 지책입니다. 홀게이트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에서 2017년에도 IAEA 주재 대사 겸 UN 빈사무소 미국 대사를 지냈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다시 같은 자리에 지명됐습니다. 홀게이트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 위협 감축 선임국장으로서 전 세계 WMD 위협과 핵물질 감시와 제거 등에 관한 미국의 정책을 실무급에서 총괄했습니다. 1995년에서 1998년에는 국방부에서 옛소련 해체뒤 남은 핵무기의 폐기를 이끈 넌루거 협력적 위협 감축 프로그램 관련 정책을 감독했습니다. 홀게이트 지명자에 대한 이날 인준청문회에서는 북한과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도 거듭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브라이언 샤츠 의원은 IAEA는 각국이 평화적 핵 프로그램만을 유지하기 위한 약속인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준수하도록 하는 핵심 임무에 대한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IAEA is facing a number of challenges to one of its core missions, ensuring that states comply.
샤츠 의원은 이어 이란은 현재 많은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고 북한은 핵 역량을 밀고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자신이 일본 주재 대사로 파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감행된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가 직면한 계속되는 도전과 위협인 전 세계 핵 확산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Not long after my arrival in Tokyo as U.S. ambassador to Japan.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 핵 확산 문제에 대해 매우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으나 IAEA가 공개되지 않은 두 곳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공식 탈퇴는 유보했지만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 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인들은 아시아에 주둔하는 미군 전력을 증강해야 할지 아니면 감축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반반으로 나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특히 젊은 층은 미군 전력이 커질 경우 중국과의 갈등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 절반은 아시아에 주둔하는 미군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나머지 절반은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인식은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정치 컨설팅 업체인 유라시아 그룹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미국 전역의 18세 이상 성인 남녀 2,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유라시아 그룹은 아프간 이후 미국인들의 외교 정책에 대한 시각이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관련해 응답자의 50.9%는 아시아 주둔 미국 전력이 늘어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49.1%는 아시아 주둔 미군 전력을 줄이는 게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더 적합하다고 응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군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은 중국이 공격적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강대국이며 미국의 무역과 군사 역량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반면 감축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은 일본과 한국 같은 동맹국이 부유한 만큼 스스로를 중국으로부터 지킬 수 있으며 아시아 내 미군 전력을 줄이는 게 미군이나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시아 내 미군 전력 감축을 주장한 응답자 중 46%는 일본과 한국이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이가 젊을수록 아시아 주둔 미군 전력이 감축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60세 이상은 59.6%가 아시아 내 미군 전력을 늘려야 한다고 했지만 40.4%는 줄여야 한다고 답했고 45세에서 60세에서는 늘려야 한다와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53.6%와 46.4%를 차지했습니다. 또 30세에서 44세 사이 응답자는 49.5%가 미국 전력을 늘려야 한다고 했지만 50.5%는 줄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9세 사이 응답자는 37.2%가 미군 전력을 늘려야 한다고 밝힌 반면 62.8%는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결과는 젊은 층이 전반적으로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유라시아 그룹은 분석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태어난 이 세대가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벌인 전쟁의 실패를 보면서 국제면제에 대한 군사적 해법을 덜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유라시아 그룹 캐롤라인 그레이 연구원은 3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젊은이들이 미국의 입지와 중국에 대응해 동아시아의 미군 전력을 증강하는 데 대해 윗세대보다 더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re more skeptical of America increasing its military presence in East Asia to counter.
그레이 연구원은 젊은 층 대다수가 미국의 국방비 감축을 바라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윗세대보다 미군 전력을 줄이고 국제적인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서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기를 더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 하원의 자유아시아 방송 RFA 설립 25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29일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은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네톤스 인권위원회의 민주당 측 공동의장인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하원 외교위 아테솝 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보드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RFA 설립 25주년을 맞아 아시아 지역 폐쇄된 사회에 있는 주민들에게 검열되지 않은 정확한 뉴스를 제공한다는 사명을 갖고 의회가 승인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뉴스 조직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 라오스, 베트남은 2021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전 세계 최악인 9개 나라에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RFA는 강제노동과 정치범 수용소, 핵실험장 활동 등 북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 심층 보도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RFA의 지속적인 효과와 성공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종교 박해 등 반인도 범죄에 대한 유엔 특별재판소 설립은 특정 국가에 대한 구속력과 접근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영국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국제 반인도 범죄 가해자들을 기소할 미 의회 법 제정과 국제 협약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의 어만다 멜링 아시아 담당 국무상이 29일 북한 내 종교 박해 상황에 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반인도 범죄의 책임 규명을 위한 유엔 특별재판소 설립 가능성에 관해선 여러 걸림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링 국무상은 이날 북한 내 종교 박해 대응과 관련한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영국은 북한 내 종교 혹은 신앙의 자유 결여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요 7개국 G7 정상과 외교장관들이 각각 지난 6월과 5월 회의에서 분명히 했듯이 우리는 북한이 인권 의무를 준수하고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실질적으로 협력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이들을 위한 종교 혹은 신앙의 자유 권리를 수호하는 건 영국 외교부의 우선순위이자 대북 인권 전략의 핵심이라며 영국 정부가 국제 인권 제재 체제에 따라 심각한 인권 범죄에 개입한 가해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제재는 종교나 신앙의 자유를 박해한 가해자들에게도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밀링 국무상은 그러면서 영국이 지난해 최초로 북한 기관 두 곳에 대한 인권 제재를 부과한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7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 운영에 책임이 있는 국가보위성 7국과 사회안전성 교화국에 제재를 부과했었습니다. 밀링 국무상은 그러나 북한같이 접근이 매우 제한된 나라에선 제재 지정에 대한 증거 기준을 충족시키는 게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알톤 의원이 권고한 북한 내 종교 박해 등 반인도 범죄 관련 유엔 총회와 유엔 조사기구를 통한 국제특별재판소 설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밀링 국무상은 유엔 총회는 국가들을 구속하거나 협력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두 방식 모두 북한 정부의 접근 거부로 인해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사기구도 이미 유엔 인권기구가 실행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보탬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밀링 국무상은 접근이 곧 관건이라면서 영국 정부는 오랫동안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접근, 즉 북한 방문 조사를 촉구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톤 상원의원은 앞서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종교 탄압을 조사한 보고서를 언급하며 영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책임 규명 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반인도 범죄 등에 대한 국제특별재판소 설립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권고한 것으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지난 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범죄 가해자 기소를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을 거듭 촉구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30일 미국 정부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개최한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화상토론회에서 가해자 기소를 위한 법제정 등 미국 정부와 의회의 대응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아누리마 버가바 위원은 아프가니스탄과 버마, 중국, 북한, 이라크, 시리아를 포함한 정부와 비정부 행위자들이 계속 종교 공동체를 겨냥해 대량 잔혹행위들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미국의 법률과 국제 규약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Governments and non-state actors continue to commit mass atrocities that target religious communities.
이와 관련해 네딤 메엔자 국제 종교 자유 위원장은 이런 반인도적 범죄는 전쟁이나 평시에 모두 발생할 수 있다며 대량 학살과 전쟁 범죄와 달리 반인도 범죄를 규율할 국제 협약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Crimes against humanity can occur during conflict or peacetime. Unlike genocide or war crimes, there is not an international.
데이비드 셰퍼 전 국무부 전쟁 범죄 담당 대사는 미국이 반인도 범죄 가해자들을 기소할 법이 없는 게 허점이라며 특히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종교 자유 박해 관련 가해자들이 미국을 피난처로 삼아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빈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가 이미 대량 학살과 고문, 전쟁 범죄에 대해 개별적인 대응법을 제정한 것처럼 반인도 범죄 조건을 범죄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인도 범죄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살인과 노예와 고문 등을 가하는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를 말하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이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의 북한인권운동가가 미국을 방문해 북한의 인권 박해 상황을 알리는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 설립을 호소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8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옆 잔디밭에서 한인 기독교인들이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워싱턴 DC 통일 광장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모이는 기도회는 한인교계와 미 주류사회에 북한 정권의 인권과 종교 박해 상황을 알리는 전시물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날 야외 집회에는 한국에서 온 지현아 작가가 설교자로 초대돼 한인 교인들에게 탈북 동기와 북한에서 당한 고문, 강제 낙태 등 북한의 인권 상황과 기독교 박해에 대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2007년 한국에 입국한 지현아 작가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 탈북해 세 차례 북송됐습니다. 중국에 강제로 팔려가 임신됐고 북송 후 마취 없이 강제 낙태를 당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 작가는 북송 후 보위부에 끌려가 낙태 수술을 받았던 상황을 설명하며 당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회 모임에 세 번째 참가한다는 한국계 미국인 듀이 목사는 지연아 작가의 증언에 대한 소감을 나눴습니다.
It was at a time when she believed in God, but at that moment, you know, God, how could you not do anything? We would have asked the same question in that kind of moment. But she shared how God spoke to her that, you know, the pain that you're feeling now, this is what I felt.
우리도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없다고 질문하는데 강제 낙태를 당하는 고통 속에서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고 이것이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을 때 느꼈던 고통이다라는 메시지를 들었다는 지작가의 말은 감동이 컸다며 큰 위로와 믿음을 갖게 했다고 말합니다. 일주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지현아 작가는 29일 저녁 미 동부 버지니아 인근 한인교에서 열린 행사에서 에스더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이어나갔습니다. 기독교 성전인 성경의 구약서 중 에스더 7장으로 노래를 지었다는 지현아 작가.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은 당하게 되었어요.
성경 속 인물인 에스더 왕후는 자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의 여인으로 변모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지작가는 그러면서 북한 내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땅 가운데서도 계속 태양신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요. 아무리 죽여도 우물처럼 계속 샘솟습니다. 그들은 순한 양 같이 그냥 머리를 들이밀며 한 명 오늘 죽이면 내일에 두 명이 생깁니다. 내일에 두 명을 죽이면 내일 모레는 네 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땅에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그 땅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지작가는 탈북민의 간증을 듣는 일은 유익한 일이며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지작가의 메시지가 끝나자 이날 모인 한인들은 북한의 복음 통일, 북한의 무력 도발 중단 등 여러 주제를 놓고 30여 분간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지현아 작가는 VOA에 미국 방문 목적에 대해 한인들에게 한반도 복음 통일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것 외에도 한국에서 시작한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 설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홀로코스트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유대인 학살에 해당이 되는 건데 유대인 학살만큼 북한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같은 선상에 놓여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고 북한 인권보다는 홀로코스트라는 이름을 더 넣어서 호칭을 더 넣어서 좀 신경성을 좀 알리는데 예, 좀 부각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제 히틀러는 반인륜적인 자로 취급을 하는데 북한 주민들의 가해자인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는 그 이름을 담아서 좀 미국도 알리고 또 좀 저는 전 세계에 좀 알리는 데에 집중을 하고자 이런 방문을 했습니다.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창구로서 관련 증거와 자료를 모아 국제사회에 고발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사진 전시회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전시는 탈북민 신동혁 씨의 저서 14호 수용소의 탈출, 또 그 밖에 탈북민들의 증언을 그림으로 재현해 북한의 인권에 대한 참상을 보여주며 탈북민 사회와 한국 사회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 홍보 영상에 참여한 한국의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북한 인권 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북한 인권 박물관이 건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고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 인권 박물관에 대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그 진행되던 사업도 지금 어디에 갔는지 알 수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은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일이며
지작가는 역사적인 기록과 유물을 보관해 후손을 교육하고 대중에 소개하는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일반 박물관과 다른 예외적인 면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박물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증거 자료가 있고 여러 가지 기념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있을 텐데 저희는 사실 없습니다. 뭐 아무런 증거 자료가 없다. 어떻게 박물관을 하겠냐라고 했을 때 없는 것이 포인트다. 우리는 예, 없는 것이. 그래서 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박물관이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이것은 참혹한지를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또 전 세계 정말 모든 인권을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폐쇄국가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는 박해 장면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찾기 어렵지만 증인인 탈북민들의 증언을 근거로 제작된 그림에 주목해달라고 말합니다. 기록물로 보관된 그림은 만삭이 된 임산부의 배 위에 판자를 올려놓고 그 위를 뛰는 장면 아래 고통스러워하는 여성, 각종 고문 형태, 정치범 수용소 내부 구조 등이 담긴 60여 점으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박해 내용이 담겼습니다. 탈북민 피해자들의 증언 영상 기록과 자서전이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 위성 사진 등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자문위원인 조평세 박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에 의한 600만여 유대인 학살을 상징하는 홀로코스트를 북한 인권 박물관의 이름으로 내건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을 얻고 싶어서예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꿈꾸는 주변국들의 테러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테러 조직들과 북한과 커넥션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드러난 사실은 이스라엘 내부에 그 테러범들이 들어가는 지하 터널을 뚫는 기술을 북한에서 전수해줬다는 것이 최근에 몇 달 전에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실 북한의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를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워싱턴 DC 지역의 몇 개의 단체, 인권 문제 전문가들과 면담을 나눴으며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는 조 박사는 이들과의 협력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그 의미를 강조합니다.
미국에 이 유대인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각 도시마다 있잖아요. 다시는 never again, 다시는 그러한 참혹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젊은 세대에게 알리고 다른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 관광객들에게 계속 알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만행들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10여 년 전부터 한국 기독교인들이 북한 선교, 한반도 복음 통일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에스더 기도운동의 강사로 메시지를 전해온 지현아 작가는 에스더라는 영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제작가는 성경 속 에스더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라며 북한 정권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2,500만 민족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하는 이 간구가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예요. 이것만은 기억하고 이 말씀만은 기억하고 정말 북한을 가족으로 품고 북한을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북한이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먼저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뉴스 따라잡기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독일의 정치 구조와 총선 과정, 앞으로 유럽 미국과의 관계 등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웁니다. 28년 전인 1921년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공산당이 창단된 이래 중국은 공산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마오쩌둥은 국민당을 이끄는 장제스와 회담을 갖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나라를 세우기로 합의합니다. 하지만 1946년부터 2년에 걸쳐 중국 공산당 군과 국민당 군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됐고 이 전쟁은 공산당 군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쫓겨나게 됐고 1949년 10월 1일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1908년 10월 1일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가 자동차의 대량 생산을 가능케 만든 새로운 자동차 모델인 T모델을 출시합니다. 포드가 당시 줄기차게 주장한 것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 전인 1907년 포드는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를 살 수 있도록 가격이 아주 저렴한 차를 만들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1908년 10월 1일 본격적으로 판매에 들어간 T형 차의 가격은 825달러, 오늘날의 시세로는 약 18,000달러쯤 됩니다. 아주 싼 가격은 아니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포드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공장을 짓고 일명 컨베이어 조립식 생산 방식으로 생산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T형 차는 1914년에 50만 대가 생산됐고 당시 미국 자동차 시장의 50%를 차지했습니다. 1923년에는 그 비율이 57%로 높아졌습니다. 포드는 직원들의 애사심을 늘리기 위해 임금도 크게 올렸습니다. 다른 곳보다 두 배가 넘는 하루 5달러, 요새 가치로 117달러 이상을 지불했습니다. 포드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자 그 직원들이 또 T형 차를 사는 고객이 됐습니다. 포드 차는 전 세계적으로 판매망을 넓혔고 당시 세계에서 생산되는 차의 절반을 포드 자동차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포드는 1926년 T형 차에 막을 내렸습니다. 포드는 그 뒤를 이어 새로운 차들을 내놓았으나 그 수명은 길지 못했습니다. 1930년 이후 포드는 GM에 밀렸습니다. 그러나 포드사의 T모델은 단종될 때까지 무려 1,500만 대라는 천문학적인 생산량을 기록하며 자동차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